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도직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계속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도직, 그 직분을 맡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이겠습니까? 2000년 전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사도라고 호칭되는 그 소수의 몇몇 분들의 제한된 호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인데 그 말을 번역하면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실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복음서, 사복음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굿 뉴스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의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클레시아의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올라오라, 불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서 다음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 역사의 이야기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다시 보내심을 받고 내 삶의 터전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살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심을 입어서 오고 또 나가고 밀물과 썰물처럼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밀물과 썰물 속에 모난 돌멩이가 차돌로 반들반들하게 깎아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도직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마치 맞먹는 것 같은, 하나님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그 바른 관계는 피조물의 절대적인 순종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서 피조물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떠나서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고 순종을 결의하고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직무를 다할 수 없죠.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아주 잘 표현했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기 이전에 옛 피조물일 때의 상태와 비교하기 위함이죠. 옛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 피조물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죠. 먹어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옛 피조물은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죠?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옛 피조물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는 이 과정을 두 개의 동사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죽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생명의 법칙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 마음을 지닌 그 마음이 죽어야 중학생이 돼요. 학생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죽어야 사회인이 됩니다. 책임 있는 사회인이 돼요. 처녀의 마음을 지닌 여자가 죽어야 아내가 되고 총각의 마음을 고수하려는 남자가 죽어야 좋은 남편이 되지 않겠어요?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불순종하던 타락한 옛것이 죽어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산다는 거, 죽어서 산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요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자체를 죽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되살아나는 예식.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죽음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늘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표현해요. 사흘 만에라고 말하지 않고 사흘 만에. 번역이 틀린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72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예식이 세례란 말이죠. 헬라말로 세례를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본래 물 속에 잠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옛날에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다 강에서 물속에 잠겼거든요. 물속에 잠기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물속에 머리까지 푹 넣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 숨을 쉬면 안 되죠. 숨을 막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내 중심으로 살던 나는 죽은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꾹 참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후 다시 쉬고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숨, 하나님의 숨, 성령님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결과적인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참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욕망을 쫓아 살던 내가 죽어야 나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를 엑사고라조 진리로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세상을 쫓던 내가 죽어야 나중에 이 세상에서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일말의 후회도 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죽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사도직을 지켰음을 밝혔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음을 알았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절하거나 변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원한 표상으로 세움을 받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 글 한 글자가 성경으로 영원히 살아남겠습니까?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한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던 대로 된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식 추천서도 없고 주님의 사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부안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미 그들을 품고 있어요. 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옛사람 그대로였던들 꼭 같은 방법으로 보복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14절을 통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마음을 열어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 자체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두 부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 두 번째 부류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과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거래도 할 수 있어요. 하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동역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멍에를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동역자나 진리의 동역자로 삼으려고는 하지 말아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따로 있어라. 헬라말 아포리소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구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세상과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선을 긋는다, 그것은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과 선을 긋고 분명한 진리의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은 우리에 의해서 감화받고 감동받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선이 불분명해질수록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과 철저하게 선을 그었는가? 그 세상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정도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타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시되 절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변화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을 그을 때 세상과 분리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분리하는 그를 통해 세상의 역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의 말을 혹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 매지 말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지금 7장 2절 말씀은 6장 13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죠.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2절로 연결하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에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말 코레오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내어줘라, 공간을 마련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포용한다는 것,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한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공간을 가져라, 내어놓아라. 2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공표하십시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모표하십시다. 아무에게도 공표하십시다. 해롭게 하지 않고 내모표. 아무에게서도 공표하시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속여 빼앗은 내모표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한 단면을 보여주죠. 불의를 행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해롭게 해서도 안 되고 속여 빼앗아서도 안 된다.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도 바울의 말 중에서 정작 더 중요한 단어는 아무에게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을 반복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동을 당해서 사도 바울을 함께 비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자기도 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불의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불의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집요하게 불의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저쪽이 불의하게 하기 때문에 나도 불의한 방법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과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취하는 것과 똑같은 대응은 내가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너희를 정죄하려고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의 선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 자체가 이미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사도 바울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공표하십시다. 함께 살게 하고자 공표하십시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것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또 죽고 살고 단어가 나왔죠. 그죠? 표준 세번적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것은 아 네가 오늘 죽었냐 나도 죽자 이러고 뭐 같이 숨을 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서로 마음이 얽혀있기 때문에 동고동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불신자와는 인생의 멍에를 메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과는 인생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배운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더불어 살고 더불어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 핏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한 교회 울타리 속의 지체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함께 인생의 반력, 동력자가 되어서 동고동락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사랑과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에 선을 긋는 아포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또 모 집안 자제들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때문에 법정 송사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기사가 났더군요. 인간 중심으로는 사랑이 안 됩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그을 때만 진리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사람들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4분이 입교하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또 이미 받으신 분, 앞으로 받게 되실 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례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죠?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타락한 피조물이든 옛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선을 그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고 동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사도 행전을 이 시대 역사 속에 친히 엮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